매달 마지막 주는 성령 집회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또 지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지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지요.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좀 뭐지? 이렇게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저 이론적이고 지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아 나 그 말씀 참 은혜가 되었다. 그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어도 화를 내고 한 달 내내 부부끼리 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이론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말씀이 작동이 돼요.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나와 상관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예요. 그분이 오늘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기쁨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그냥 아 이론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 아니라 뭐 소설책이 아니라 강의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고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나를 감동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런 힘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 얘기하였죠.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또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는 게 성령은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은 그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가게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지자 하루에 3천명, 하루에 5천명, 셀 수 없는 무리, 수많은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과 두 번째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박해가 있었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8장에서 11장 전반부까지 그리고 11장 후반부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 스트럭처 구조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무서운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가 되었던 빌립은 친구 스데반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아요. 스데반이 실수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지 않았던 질병으로 죽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심이었는데 축복이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빌립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음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며 하나님을 향한 의심, 회의 그런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회의를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고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취직이 안 된다고요? 주를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암이 생겼어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이 안 된다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는 고난이 온다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심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낙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짧은 인생을 살아요. 우리에게 있는 한순간 한순간은 다 소중한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그 어릴 때 그 세 명이 쫄랑쫄랑 할 때 그 아이들이 뭐 밥 달라 물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며 할 때 상당히 귀찮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할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놈은 목에 매달리고 한 놈은 등에 매달리고 한 놈은 또 나를 잡고 그렇게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었는지 좀 이제 철이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 그 내 인생에 있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그 순간도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었는지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모든 순간순간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왕좌왕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천년 동안 갇혀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복음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이 8장 5절 앞에 그러나라는 헬라어 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스데반이 죽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상황 따라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그러나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친구 스데반이 죽었으나 그러나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 그냥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 따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여행 간 거 아닙니다. 잠깐 방문하러 간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예수를 전한 것이지요. 원래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두 개로 쪼개지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때 이 사마리아 성 북쪽 이스라엘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다스리면서 이방을 이방 숭상,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배하면서 믿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때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는 완전히 결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BC 931년 여로보암 때 구별이 돼요. 그리고 BC 722년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 아수르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여서 혼혈족들이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피가 반 정도 섞인 혼혈족이라 해서 천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그들을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빌립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간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성령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에 가라 말하였을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지금 내가 내 친구 스데반이 죽었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게 생겼습니까? 이런 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 기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사마리아 성은 북쪽으로 56km 정도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왜 성경에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낮은 평지인 것입니다. 북쪽이지만 낮은 평지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한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천년이 넘도록 막혀 있었던 이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천년 동안 서로 관계를 깨고 만나지 않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만남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빌립이 친구 스데반의 죽음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더라면 사마리아 성 천년 동안 닫혔던 복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토마스 선교사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 5천년의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의 꽃이 피고 10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생겨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생기고 선교 전 세계 두 번째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성공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사람. 우리는 쓰임받고 쓰임받으며 살다가 영원한 땅에 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천년 동안 죽어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무능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북녘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사였지만 그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8장 5절 6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고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천년 동안 죽어 있었던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면서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분명 사도행전 8장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고 8장 1절에 굉장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 큰 기쁨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큰 고난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루에 3천명, 5천명 셀 수 없는 무리 만명 가까운 거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열두 제자가 있었고 그 밑에 일곱 집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에 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하나 넣고 싶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함을 듣고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깜짝 놀라를 써놓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사마리아도라는 말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서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빌립이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빌립은 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간다? 정말 정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내려갑니다. 그들이 천년이 가깝도록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에 성경을 500권을 보낸 적이 있어요. 보내는데 그쪽에서 자기에게 보내지 말고 홍콩으로 보내래요. 그래서 직접 가봤자 다 없어지니까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홍콩으로 보냈어요. 근데 홍콩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저에게 쭉 설명을 해줬어요. 홍콩에 그 성경책이 우편으로 도착이 되면 이분은 세탁소를 하는 분이에요. 세탁소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곳에 배달해달라는 곳으로 이분이 기차를 타고 이틀, 3일 기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 가서 또 성경을 다 전해. 그 무거운 성경을, 여러분 책은 엄청 무겁습니다. 아무 돈도 안 되는 이 책들, 그걸 다 짊어지고 눈이 푹푹 오는 땅을 통과하여 그걸 다 짊어지고 며칠 옮겨요. 다 옮긴 이후에 다시 기차를 타고 2, 3일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세탁소 문을 다시 엽니다. 이분은 삶의 목적이 세탁소 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전달되면 성경 전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그 말씀에 쓰임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기쁨.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왜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 성에 보냈습니까? 왜냐하면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 해서 그들이 큰 기적을 봤다 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해서 물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랬으니까요. 열두 제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답을 말했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반 들었는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좋아했어요.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버렸어요. 예수님 죽음 앞에 다 버렸어요. 무능했어요.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부활도 봤어요. 예수님 살아나는 거 직접 봤다니까요. 그래도 무능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웠어요. 그럼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합니다. 성경 들어도 설교 들어도 안 됩니다. 안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아시죠? 이게 20년 30년 예수 믿은 분, 나 50년 예수 믿었는데 내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분 많죠?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변화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를 누가 바꿔줍니까? 영화 한 편이 나를 바꿀 수 있나요? 좋은 책이 나를 바꿀 수 있나요? 한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바꿀 수 있나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20년 30년 같이 살아도 안 바뀌어요. 누가 나를 바꿉니까?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열두 제자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았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곳으로 안 돼! 그들이 급히 내려갔어요. 급히 내려갔어. 그들은 성령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성경은 소설책에 불과해요. 설교는 그냥 대학교 강의나 똑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15절 1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빌립이 예수를 전하자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물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물세례, 원래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를 약식세례를 하죠. 그냥 물을 찍어서 바르는 건데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요단 강물에 들어갔어요. 물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하나 짓는다면 세례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당에 그게 세례에 샜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지만 세례는 물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에 왜 들어갑니까?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왜 들어갑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하면 한 5분 정도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되죠.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왜 올라옵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내가 푹 들어가서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받았다고 사람 변화됩니까? 세례는 뭘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삽니까? 감옥에 나온 것과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 해결됩니다. 세례 받으면 내가 죽어요. 내 죄 문제 해결돼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십자가와 내 부활을 보았지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대부분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와 물세례를 동시에 받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에 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한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25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간 이유는, 사마리아 성에 간 이유는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자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사마리아 성에서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여러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야, 사마리아 성 좋다. 저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네. 그걸 구경하며 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통과하는 마을 마을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하라 했을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길 기다리며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기도와 성령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 받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네, 그분 반드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부어지도록 기도하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한국 초대교회는 이 집회 때마다 안수를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안수받고 성령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수를 안 하죠. 좀 촌스럽다나 뭐 그 좀 그렇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폼 잡지 마세요. 성령 받게 되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다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수는 뭐예요? 안수는 동일시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 너도 성령 충만하기 바란다 하면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와 대화를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부모님들은 특별히 여러분의 아들, 딸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하나님 내 아들, 딸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내도 남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다른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사랑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나오는데 앞에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 충만하면 사랑스러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애먹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하는 일이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막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생겨요. 막 길을 걸어가도 막 기뻐요. 신이 나요. 찬양이 막 터져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있어요? 찬송가 부릅시다. 와, 이건 웬 5절까지 있냐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막 찬양 시간이 신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꼭 찬송 끝날 때 교회 들어오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는 게 신나서 30분 전에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요, 그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집회, 그때는 막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난로가 교회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집회하기 전까지 뜨거운 난로에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막 하는데, 그때 복음성가도 겨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찬송가 1장에서 끝장까지 떼기 하면서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곡이 없잖아요. 곡 만들어버려요. 그냥 내가 만들어서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게 되는 거지. 세 번째,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장군 집에 베드로 사도를 불려들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는 로마의 장군 고넬료 집, 즉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 자기를 지배하는 이방인 로마의 장군 집에 가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대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억지로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시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가족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찬양이 터졌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을 막 높여요. 막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한 자매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오빠의 죽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교회 한날 등록을 했습니다. 오빠 유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또 어른들 성가대 지휘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몰랐습니다. 대학 시절에 친구와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 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매를 사랑하시고 신랑이 되어주신다는 말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 다음날 태양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춤을 추었습니다. 모든 새들이 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푸른 포기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날아갈 듯한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교회 천장에 달린 그 상데리아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4주 내내 예배 시간마다 펑펑 울었습니다. 교회 언니들이 찾아와서 예,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니? 아무 일 없는데요. 숨기지 말고 얘기해.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빨리 고백해. 너희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은혜 받아서 그렇다고, 내가 성령 받아서 그렇다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감동이 되어 기쁘고 춤출 것 같다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본인들이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 자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 후 성경 말씀이 달콤해졌습니다. 매일 성경을 그냥 너무너무 신나게 읽었습니다. 사는 것이 신났습니다. 지금은 그 자매님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 사모가 되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제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더군요. 저도 성령 체험을 하였을 때 태양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온 세상의 나무들이 다 춤추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단 한 분도 성령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오래 다녔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 없이는 그 누구도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마음이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야.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절망이야. 내 삶이 다 짐이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삶이 짐이라면 이 짐덩어리인 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 밀어넣은 하나님은 나쁜 분이에요. 삶은 짐이 아니고 축제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됩니까? 성령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충만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세상 욕심 충만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면 모든 것이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축제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신나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축제 인생 되기 바랍니다. D.L. 무디는 4살 때 아버지가 죽고 가난하게 살아서 초등학교 5학년 나온 것이 그의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청교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17세 때 삼촌 집에 가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면서 삼촌과 함께 또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가 18세 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초등학교로 겨우 나온 이 D.L. 무디, 그저 구두 수선만 하며 하루하루 겨우 살아갔던 이 D.L. 무디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16명이었던 아이들이 불과 1년 만에 1,00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이 있는 사람은 불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산불을 내듯 조그만 불씨가 순식간에 산불을 막을 수 없는 산불이 나듯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되기 바랍니다. 디엘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직접 전도한 사람이 2억 명이나 되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가 중요하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많지만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충만을 버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디엘 무디가 집회를 하는데 소방차가 교회로 막 몰려왔어요.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타지 않는 불이었어요. 교회에 불이 났는데 타지 않아요. 이게 무디의 일화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물 세례 받았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 성에 내려보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급히 사마리아 성에 간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세례가 뭐예요? 세례. 세례라는 것은 밥티조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 밥티조마라는 단어는 흰옷 물감을 빨간 물감 드릴 때 그 빨간 물감 통에 집어넣어서 그 흰옷이 완전히 빨갛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그걸 밥티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라는 사람이 내가 충만해요. 내 세포 60, 70, 100조개가 되는 이 세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원하며 안수 받을 때,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희망입니다. 성령님은 천년 동안 복음을 몰랐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어제의 인생과 다른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무능함을 알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됐어,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렇게 그럭저럭 살 수 있어 하는 분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 가정이 진짜 지옥 같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 마음이 정말 이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 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떠났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절망 속에 살았습니까? 천년 동안 저주와 절망 속에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을 보내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보내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성령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해도 내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 냄새가 날 뿐입니다. 사람 냄새 나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세상 욕심 충만하면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 충만해야 합니다.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지옥인 사람, 마음이 우울한 사람,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분, 오늘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사는 방법,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내 배에서 기쁨이 샘솟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잘 아시죠? 해리포터 시리즈로 일약 세계적인 여류 작가가 된 조앤 롤링, 그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기에게 줄 우유가 없어서 물을 먹이고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겨우 하루하루 유지하며 살아갔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아기가 잠을 잘 때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엘펀트 하우스라는 카페에서 해리포터라는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조그만 이 엘펀트 하우스가 조엘 롤링이 그곳에서 원고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 영국을 찾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가서 사진 찍고 그곳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 집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집에 성령이 거하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무능이 사라지고 하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하늘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집안이 그저 살 얼음판을 뒤뜻 그냥 냉기가 가득한 그런 죽음 같은 가정이 천국의 훈풍이 부는 가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손을 이렇게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하듯이 손을 내려놓으세요. 무릎 위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 손 위에 성령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